우리는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아니어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찾으십시오.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오던 롯은 창세기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소알로 들어간 그는 아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가족이 그 멸망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단한 유명인사로 취급받지 않았을까요? 롯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아마 그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자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북쪽에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져서 그에 속한 도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롯도 끌려갔습니다. 죽음의 수렁에서 삼촌이 318명을 데리고 수천의 군사와 싸워 이기는 덕분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아마 롯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라는 걸.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자랑했지 않았을까요? 삼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았어. 여러분, 그것뿐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 앞에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어.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애타게 말씀하셨지. 내가 얼마나 귀했으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유일하게 자기 한 명을 그 불구덩이 가운데 건져 주셨어라고 아마 롯은 여러 사람들에게 자랑했을 겁니다. 롯은 놀라운 기적을 한두 가지 체험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아닐까요? 더불어 아브라함이 누렸던 재물의 복도 함께 받았으니까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롯과 같은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단히 부러운 눈으로 그의 영성이나 그의 무엇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능케 하였는가라고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롯이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만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이 얼마나 철이 없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철없는 롯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그에게 더하셔야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착각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고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를 베푸시고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며 롯이라는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통해 어젯밤에 우리 부부가 산타 할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서 아이들에게 한 컬레씩의 장갑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첫째가 내가 1년 동안 생각하고 기대하고 고민했던 게 이런 것이었는데 왜 이것밖에 돌아오지 않았냐라는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게 참 크고 많은데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을 채우시는데 우린 간혹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왜 저한테는 이것밖에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그것이라는 걸 우리를 설득시키기보다 긴 세월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며 우리가 꼭 걸어가야 할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측면에선 롯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 없는 것 아닙니까? 인생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묘사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사야서 9장입니다. 사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살펴보므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성을 살펴보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롯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약도 마찬가지로 증거합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지금 예배소서에서 이 고백을 한 사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구원과는 결코 무관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인생이 다듬어지고 옛 사람은 죽고 바울이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 구원에 바울의 노력이나 수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선 도무지 주어질 수 없는 구원이다. 그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예배소서를 통해 믿음과 구원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후일 주님을 위해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귀한 선물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자신의 삶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 고백이 단지 사도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없이 참되고 온전한 삶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신앙의 여정에 나서게 되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봉사와 헌신의 길에 서는 이 일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성취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네 가지 이름으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9장 6절이 네 가지 표현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중간절에 있죠. 이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표현인데, 그의 이름은 첫 번째로 기묘자라 묘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항상 성경을 제가 원문을 통해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원문을 잘 번역한 영어가 우리의 이해를 조금 더 온전하게 하더라고요. 원문을 영어가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했습니다. 쉬운 단어라서 그냥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가시죠. 놀라운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세상의 위정자처럼 자기 뜻대로 백성들을 치리하고 억압하는 세상의 통치자와 같지 않고, 예수님은 인간들이 참 생명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언제나 바른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놀라운 상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좋은 친구는 우리의 아픔이나 불편을 잘 들어주고 우리에게 마음이 상하지 않는 범주에서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좋은 친구가 아닙니까?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걸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즉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 숱하게 반복해서 생각해오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해석할 때 능력과 힘으로 오해한 나머지 이 하나님께 빌고 아뢰이는 모든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란 착각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은 힘과 능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임마누엘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맞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임재하셔서 피조물의 눈높이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인간 앞에서 맹세하시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해주신다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주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지나는 생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나 명예 같지만 세월이 조금 지나 육신의 병이 들고 죽음 앞에 서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건 생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앞에 오신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호칭은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칼과 창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파괴자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던져 인간을 섬김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어떤 경우에도 깨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설교해온 모든 내용의 집약체가 되게 하려고 본문을 잡아보았습니다. 한 해 동안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는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실로 우리와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스스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배운 레위기의 말씀, 그러니까 화목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바라실 텐데 하나님이 그 화목제는 필수 제사로 두지 않으시고 옵션으로 두셔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사로 두셨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하셨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사이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화목제를 제일 뒤로 미루어 놓으셨습니다. 팔복 말씀에서 보듯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가장 큰 소원을 뒤로 미루어 두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함을 바라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많지만 저는 그 중에 한 명을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다, 그 검생을 높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자신의 형제들을 자기를 팔아 자기를 사지로 몰아넣은 자기의 형제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한다라는 그 히브리 말의 원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빛을 탕감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말씀해 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예화가 머리에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우리를 팔아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벌인 모든 일들을 덮어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백냥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당신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당신이 원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그를 통해 진행해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성탄 아침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선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맺힌 게 많으실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용서합니다라고 한번 이 시간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에 의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이사야의 예언에 단 한마디도 거짓됨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바른 길과 해답을 얻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누리고 나아가 평강을 누리는 이유도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오 평강의 왕 그분 때문입니다. 지난주 중에 울산교회 담임 목사님을 뵙고 여러가지 감사를 전하고 왔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길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그리고 에스라를 졸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집필활동 때문에 영국의 웨일즈에 한동안 계셨는데 웨일즈에 계시면서 찍은 동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웨일즈에서 그 하나님을 구주로 그분의 논리대로 사는 수없이 많은 영국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저에게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그리고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한다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이룩해 놓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목사님께 들으며 우리도 그와 같은 문화가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인생들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인도하셨다라는데 그 동인이 무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문 7절이 그 동인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 정사와 평구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공평과 정의로 당신의 나라를 일구어 갈 건데 그 모든 동인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성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 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면서 왜 제일 마지막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왔어야 했냐고요. 생각해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대미를 장식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할 게 없는 여자잖아요. 그녀가 처한 환경,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들, 바뀌지 않는 삶은 생각해보면 구원의 은혜가 왜 주어져야 하는지 사람들이 볼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녀가 한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소문 듣고 얼마 후 도착한 위험에 빠진 정탐꾼들 구해준 겁니다. 사실 그 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녀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집 앞에 붉은 줄을 맬 것을 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이 멸망할 때 그 붉은 줄을 맨 너는 살 것이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삶은 매일 죄 가운데 다시 반복이 되고요. 변한 거 없잖아요. 단지 집 앞에 붉은 줄 하나 메어 달았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다. 확신이 안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작심삼일의 결단을 하는 것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을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 그랬을 것 같아요. 붉은 줄을 밖에 매달았을 때 그 집이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안 그래도 몸을 팔고 술을 파는 집인데 사람들이 물었겠죠. 아니 또 가까이 그녀가 이 집에 거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 라합을 비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비웃음과 변함없는 바깥 환경 때문에 라합의 결단과 믿음도 날마다 흔들렸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내 중심, 내 결단 이런 거 아닙니다. 붉은 줄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붉은 줄을 맨다고 해서 라합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창밖에 상황이 변하거나 창 안의 상황도 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행복이 밀려온다거나 도시 안에 가득한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소망을 가지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는 마지막에 라합을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보고 우리도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결단으로 여겨보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 믿음은 작심삼일의 믿음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거든요. 그래서 라합을 여기에다 둔 겁니다. 그녀가 약속을 믿고 붉은 줄을 바라볼 때에 그녀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리라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작심삼일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던 불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쪽으로 오셨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들과 더불어 사시면서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의로웠고 진리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흑암 속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 속에 살던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 땅에 임하시사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갈릴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가르치는 언어이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속에 살던 갈릴리 사람들도 죄죽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지칭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 그것을 주시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마지막으로 본문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탄절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는 날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재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임을 알고 그분의 열심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 오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열심에 우리의 열심으로 보답하기 시작하는 날이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이 없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이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당신의 열심을 다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 거하는 한 넘어져도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는 자의 넘어짐은 오히려 새로운 일어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 보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니 작심삼일의 인생에게도 여전히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동일하게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흑암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 속에 거하던 우리를 주님의 열심으로 찾아와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절 아침 주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열심에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열심으로 응답하는 시냇가 교회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